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환경보호청 EPA 청장에 마이클 리건 노스캐롤라이나주 환경품질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환경과 경제, 보건의 상호 연계성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리건 지명자가 민주당 정부는 물론이고 공화당 정부에서 봉직했던 인물로서 업무 효율성에 큰 성과를 거둔 경험을 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리건 지명자는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EPA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만 44세 환경행정 전문가인 리건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EPA 역사상 첫 흑인 청장이 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아울러 내무부 장관의 데팔랜드 하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할랜드 의원은 뉴멕시코주의 라구나 푀블로 부족 출신 원주민 여성으로서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첫 원주민 연방 내무장관이 됩니다. 미국 주요 언론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 내각 인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을 첫 흑인 국방장관으로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첫 여성 재무장관으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피트 브루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을 첫 성소수자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하비에르 베사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첫 중남미계 보건후생부 장관으로 낙점하는 한편 이민 업무 등을 관장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이민자 출신 최초로 구바 아바나 태생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미국계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압도적으로 승인됐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아침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백신 보급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과 세계 다른 지역에 중국 바이러스가 강타하고 있다고 밝히고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그렇다며 백신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FDA와 모더나 측이 백신 효능과 안전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백신 사용 승인을 권고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자문위원 20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습니다. 앞서 FDA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으며 미국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백신 공급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 백신 590만 회분이 다음 주 초쯤에 배송되고 이달 말까지 모두 2천만 회분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빠르면 오는 27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17일 트위터를 통해 오는 27일과 28일, 29일에 EU 전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백신 승인을 담당하는 유럽의약품청은 오는 21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공동개발 백신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약품청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면 EU 회원국들과 협의 후 백신 사용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현재 6개 종류에 걸쳐 약 20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공동개발 백신을 이미 승인하고 백신 접종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정부가 핵심 국방시설의 중국산 전력장비 사용을 금지합니다. 댄 브루에트 미 에너지 부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17일 서명한 가운데 이번 조치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미국의 전력 인프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브루에트 에너지 부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외국 적대 세력들의 기간 전력 시스템을 겨냥한 다양한 공격을 가하고 악용하는 것을 막는 방법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이 외부 세력이 미국의 핵심 전략 인프라를 표적 삼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69kV 이상 전력을 국방시설에 공급하는 업체는 중국산 전력 시스템 전자장비를 획득, 수입, 이전 또는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핵심 국방시설로 간주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메르디트 차우슐루 터키 외무장관과 러시아산 S-400 미사일 도입에 대한 제재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공개하고 미국은 터키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단행할 것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곧 연말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지만 예년 같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축하하는 시즌이 온 만큼 전문가들은 안전하게 성탄절과 연말을 보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말 쇼핑은 피하라고 합니다. 혼잡한 실내 상점이나 물류센터를 이용하기보다 미리 인터넷으로 주문해 길가에서 가져오거나 야외시장 이용을 권하고 있고요. 이런 암울한 시기에 손으로 직접 쓴 카드를 받는 건 큰 위안이 된다고 합니다. 손수 만든 선물이나 직접 구운 빵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라고 하는데요. 특히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이 쇼핑센터에서 산타 무릎에 앉아 사진 찍는 건 위험합니다. 올해는 미국 메이시스 백화점의 산타랜드나 몰 오브 아메리카 웹사이트에서 가상으로 북극을 둘러볼 수 있다고 하죠. 또 전통적인 축하 행사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파티를 즐기는 걸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아 감염 교수는 실내에서 집 밖에 사람들과 모이는 건 안전하지 않으니 몇 달 동안 파티와 가족 모임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임은 10명 이하로 제한하고 영상 만남을 권하고 있고요. 교회나 성당 모임도 가상이나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열고 캐럴 부를 땐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발코니나 창가에서 부르거나 쿠키는 집 앞에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마스 조명쇼는 차에서 보거나 산책하며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이어집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란의 핵개발 과정과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주말인 토요일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5도, 신의주는 영하 13도에서 영하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영하 13도에서 영하 3도, 함흥 영하 12도에서 영상 2도, 청진 지역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와 앤드라데이의 노래입니다. 언젠가 크리스마스에는 전쟁이 없고 서로 돌보는 세상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Someday at Christmas 들어보시죠.
Someday at Christmas men won't be boys playing with bombs like kids play with toys. One warm December arch will see a world where men are free.
We swing it like that.
Someday at Christmas there'll be no wars when we've learned what Christmas is for, when we've found what life's really worth, there'll be peace on earth.
Can we match that?
Someday all our dreams will come to be. Someday in a world where men are fre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유럽 주요 정상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엔이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선수들이 앞으로 2년간 러시아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으로서는 지난 4월 확진 판정을 받았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또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존슨 총리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했었는데요. 현재 마크롱 대통령은 증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프랑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열이 있고요. 피로감과 기침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파리에 있는 엘리제 궁이 아니라 베르사유에 있는 대통령 별관에서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면서 집무할 예정입니다.
그럼 마크롱 대통령 부인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요. 하지만 엘리제 궁에 남아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활발한 행보로 늘 주목받아 왔는데요. 그만큼 접촉한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여러 국제 행사에 참석해서 유럽 정상들이나 국제기구 수장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지난 10일과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정상회의, 또 14일에는 엘리제 궁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60주년 기념 실무 오찬이 있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동선이 드러나면서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주요 정상들이 대거 포함됐겠군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이들 행사에서 이 특유의 친화력을 보이면서 많은 정상들과 밀접하게 접촉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EU 정상회의 기간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양자회담도 가졌습니다.
그럼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하지만 마르켈 총리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감염 예방 차원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또 자비에 베레 룩셈부르크 총리, 안토니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샤를 미셸 EU 상임위원장,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도 음성 판정은 받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줄줄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정부 내 파장도 만만치 않겠군요.
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5일 의원들과 엘리제 궁에서 만찬을 가졌고요. 또 16일에는 강요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 고위 관리들과 의원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총리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요?
네, 장 카스케스 총리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요. 또 리샤르 페랑 하원 의장 등도 예방 차원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국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프랑스는 연말을 맞아서 실내에서 모이는 숫자를 6명 이하로 제한하고 또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정작 대통령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이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불행한 실수였다면서 사과했습니다.
프랑스 내 코로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이 코로나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발표를 기준으로요. 18일 현재 감염자는 약 248만 3천 명으로 집계됐고요. 사망자는 5만 9,700여 명으로 이탈리아, 영국에 이어서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 규제 강화에 항의하는 시위도 연일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5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유지해왔던 이동 제한 조처를 풀었는데요. 하지만 극장이나 박물관 등은 당분간 계속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항의해서 수많은 예술 문화계 종사자들이 17일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프랑스는 야간 통행 금지도 시행하고 있죠?
네, 그동안은 밤 9시에서 새벽 6시까지가 통행 금지였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이를 연장해서 저녁 8시부터 6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내 식당과 카페 등은 내년 1월 20일 다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에 다른 나라 정상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앞서 코로나에 먼저 감염됐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문재인 한국 대통령 등 5방국 정상들이 속속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마크롱 대통령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12월 18일이 세계 이주민의 날이군요.
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이 세계 이주민의 날인데요. 올해로 20회째를 맞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0년에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이주민의 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기념 성명을 내놨군요.
네,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악재를 만나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데요.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코로나 사태로 각국의 이주민 보호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또 이 국제사회가 안전하고 질서 정연하며 규칙적인 이주를 통해서 이 팬데믹 대유행으로부터 회복할 기회를 붙잡자고 역설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이주민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유엔은 지난해 전 세계 이주민이 2억 7,200만 명에 달하는 걸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2010년 조사 때보다 5,100만 명 이상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난민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네, 유엔 난민기구 UNHCR 발표에 따르면요. 올해 중반까지 전 세계 난민 수는 8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UNHCR은 1951년 출범한 이래 70년 가까이 매년 전 세계 난민 숫자 현황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과 난민을 따로 구분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국제 이주의 정의에 종종 이주민과 난민을 포괄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주민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자발적인 의지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고요. 난민은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엔은 6월 20일을 따로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나라에서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네, 시리아입니다. UNHCR에 따르면 2020년 중반 기준으로 시리아 난민은 현재 66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네수엘라 370만 명, 아프가니스탄 270만 명, 남수단 230만 명, 그리고 미얀마 100만 명 순입니다.
대부분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시리아에서는 2011년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를 축출하려는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져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수단도 2011년 수단에서 독립은 했지만 석유 등 천연 자원을 둘러싼 종족 간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오랜 내전을 겪었죠?
네, 아프가니스탄도 2001년 미국 주도로 이 탈레반 정권이 축출된 이래 시작된 내전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말에 무장반군 탈레반과 평화 합의를 전격 체결했고요. 현재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의 이 내전 중단을 위한 당사자 간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베네수엘라와 미얀마의 경우는 좀 다르죠?
네, 한때 남미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전국 혼란 와중에 사상 초유의 인플레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생필품과 의약품까지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라를 등지는 사람들이 쏟아져 온 거고요. 미얀마의 경우는 정부 탄압을 피해 미얀마를 떠난 소수민족인 이 로힝야족이 주를 이룹니다.
이런 난민을 많이 받아주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터키가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터키가 수용하고 있는 난민은 현재 약 360만 명으로 주로 시리아 난민들입니다. 이어서 콜롬비아 180만 명, 파키스탄과 우간다가 각각 140만 명, 그리고 유럽 나라들에서는 유일하게 독일이 110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유럽에서 불고 있는 반이민, 반난민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올림픽에서 러시아 국기를 달고 출전하는 선수들을 볼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2년 동안 올림픽이나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러시아 국가, 국기 또 국호를 사용하는 걸 금지한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처는 지난해 나온 세계 반도핑기구 WADA 결정에 대한 판결이죠.
네, 세계 반도핑 기구는 지난해 12월 이 러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선수들의 도핑, 그러니까 금지 약물 복용을 주도했거나 방조했다는 이유로 4년 동안 러시아 선수들이 올림픽 또 국제 대회 참가하는 걸 금지했는데요. 그러자 러시아가 이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애초에는 출전 금지 4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줄었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중재 재판소 측은 이 처벌 정감이 러시아 행위를 정당화하는 걸로 읽히면 안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전 금지라고는 하지만 러시아 선수가 국제 대회에 나갈 방법이 있죠.
네, 약물 복용으로 이 징계받은 전력이 없는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는 올림픽이나 국제 대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대표로는 국제 대회에 나갈 수 없다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선수들 옷에는 하지만 중립국 선수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입상해도 시상식에서 러시아 국기를 올린다거나 러시아 국가를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2년간 출전 금지면 어떤 대회가 해당되나요?
네, 가장 중요한 대회로는 우선 내년 여름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하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또 같은 해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있고요. 또 징계 기간 중에 열리는 각종 세계선수권 대회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내년에 열리는 유로 2020 축구대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로 2020은 왜 제외되는 건가요?
네, 유로 2020은 국제대회가 아니라 유럽 지역의 대회라서 그렇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앞으로 2년 동안 국제선수권 대회를 주최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스포츠 중재재판소 카스 결정에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세계 반도핑 기구 측은 지난해 12월에 나온 결정을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확인해줘서 기쁘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재재판소가 이 4년 출전 금지 처분을 반으로 줄인 것에는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반도핑 기구 측도 성명을 내고 모든 국제 반도핑 기구 체제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선수들은 자국 국기를 달지 못하고 뛴 경험이 있죠?
네, 2015년부터 이 도핑 문제로 국제대회 출전길이 막히면서 2018년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러시아 국제 선수 168명이 중립기를 달고 뛰었습니다. 또 앞서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대회 당시 러시아는 금메달 13개를 포함해서 모두 33개의 메달을 따내서 종합 우승으로 대회를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도핑 스캔들이 불거져서 금메달 4개를 포함해서 모두 13개의 메달이 박탈당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원주민계인 뎁 할랜드 연방 하원의원을 내무장관으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새 내각 인선 소식 살펴보고요.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긴급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난민단체들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미국의 난민정책 재건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새 내각 인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원주민계 여성인 뎁 할랜드 뉴멕시코주 연방 하원 의원을 내무장관으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할랜드 의원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첫 원주민 출신 내무부 장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할랜드 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60살로 뉴멕시코주의 라구나 푸에블로 부족 출신입니다. 베트남전 참전군인인 아버지와 해군 출신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고요. 결혼 후 이혼하면서 혼자 딸을 키우는 동안 싱글맘으로 지내며 정부가 제공하는 푸드 스탬프에 의지하며 또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아서 뉴멕시코 대학과 뉴멕시코대 법률대학원까지 졸업했고요. 라구나 푸에블로 사업체들과 문화를 대변하는 지역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8년 연방 하원으로 선출되면서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내무장관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광대한 공공대지와 수로, 국립공원과 광물 등과 관련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공공대지에서 화석연료 추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내무장관은 바이든 내각에서 핵심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무부는 또 미국 내 600개 원주민 부족과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감독하기도 합니다.
그럼 원주민 부족을 관리하는 일을 원주민계 장관이 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내무부는 원주민 단체들과 여러 차례 충돌을 해왔기 때문에 내무장관의 원주민 출신이 임명된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원주민 주도자들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공동선을 보내 원주민계 내무장관이 나와야 한다며 할랜드 의원 지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할랜드 의원 지명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원주민 단체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원주민 지역인 나바호 자치구의 조나단 레드 대표는 모든 인디언 주민들에게 있어 역사적이고 이례적인 날이다라고 AP통신에 밝혔습니다. 이 환경 단체들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요. 식물 다양성 센터 측은 이번 역사적인 지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탐욕스러운 채굴산업으로부터 야생동물과 공공대지, 수로를 보호하는 데 있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또 다른 정부 요직도 인선했다고요?
네, 연방환경보호청 EPA 청장의 마이크 리건 노스캐롤라이나주 환경품질부 장관을 내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리건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또 최초 기록을 세우게 된다고요?
예, 첫 흑인 EPA 청장이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로이 쿠퍼 주지사는 리건 지명자가 맹렬한 환경보호자이자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 지명을 받는다면 리건 지명자가 주에서 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도 똑같이 일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리건 지명자가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나요?
네, 지난 2017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최고 환경 책임자가 된 이후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영향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해왔는데요. 화학기업 캐모어스의 석탄재 정화 작업을 끌어내게 됐습니다. 리건 지명자는 앞서 빌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W.C. 행정부 당시 EPA에서 이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 EPA 역시 바이든 내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공약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있어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앞서 새롭게 만든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직에 거물급 정치인인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지명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곧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미국 모더나사가 개발한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을 17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FDA는 빠르면 18일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FDA가 지난주에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은 미국 화이자사가 만든 백신이었죠?
예,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한 백신인데요. 14일부터 미국에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둘 다 두 번을 맞아야 하고 최대 면역 효과가 95%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되는 것과는 달리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보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이 취급하기가 이 화이자 백신보다는 쉬운 겁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8일 아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습니다. 부인 캐런 여사와 제롬 애덤스 의무총감도 함께 맞았는데요. 백악관에서 진행된 접종 장면을 텔레비전 방송과 온라인 등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접종 장면을 공개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백악관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미국민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 백신 접종에 거부감을 느끼는 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펜스 부통령이 나서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정부 합동 코로나 대응 조직 책임자인 펜스 부통령이 앞장서서 백신을 맞아 여론을 환기하게 간 건데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백신을 맞습니까?
당분간 접종 계획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주치의가 권고할 때까지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투여한 단일 클론 항체 효과가 백신 효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최소한 90일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CNN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초까지 백신 접종을 미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차기 미국 행정부를 이끌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은 언제 백신을 맞을 예정인가요?
네, 공개된 장소에서 이른 시일 안에 백신을 맞겠다고 바이든 당선인이 최근 밝혔습니다. 공개 접종을 통해 백신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미국민들에게 심어주길 원한다라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모인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접종 시점은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언론에 전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앞서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렸듯이 12월 18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인데요. 이민자와 난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이민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또 미국만큼 이민의 개방적인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 정책이 이전보다 강화됐고 미국이 받아들이는 이민자와 난민 수도 줄었는데요. 이 난민단체들은 내년에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미국의 난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난민 수용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정부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난민 수용 이 쿼터, 즉 할당량을 크게 줄이면서 난민 수용률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와 비교해 80% 이상 줄었습니다.
수치로 보면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 회계연도에 난민 수용 쿼터를 18,000명으로 제한하며 지난 1980년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만든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된 2021 회계연도에는 15,000명으로 3,000명을 더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3월엔 난민 입국을 중단시키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난민 단체들의 요구 사항은 뭡니까?
예, 국제 난민 지원 프로젝트가 최근 난민 수용 권고안을 내놓았는데요. 난민과 실향민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보안 경로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권고안은 가족 재결합이나 사적 후원 등을 비롯해 총 6개 분야에 해당할 경우 난민으로 받아줄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난민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밝혔나요?
네, 난민 수용 확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연간 12만 5천 명까지 한도를 늘린 것이 목표라고 밝혔고요. 또 불법 체류 청년 출항 이후에 이 다카 제도를 완전히 복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임 첫날 다카를 연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바이든 당선인이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바이든 당선인은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입국 금지 조처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이 국가들이 대상이라 논란이 됐던 조치입니다. 또 취임 첫 100일간 불법 이민자 출방을 중단하고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이민 정책이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빠른 시일 안에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바이든 당선인이 이민 정책의 신속한 변화를 약속했지만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400개가 넘는 만큼 조정해야 할 일이 많고 따라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난민 단체들은 수천 명이 난민 자격 승인을 기다리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난민 정책 재건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My Only Wish. 올해 유일한 소원은 진실한 사랑, 그거 딱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란과 관련 루머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란의 핵 문제로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잔뜩 악화해 있습니다. 내년 1월 미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양국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란의 핵 개발 과정과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50년대 시작된 이란의 핵 개발 노력.
이란이 핵 개발에 관심을 두고 처음 연구를 시작한 건 1950년대입니다. 당시 이란은 친미 성향의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국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팔레비 국왕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협력하며 민간용 핵개발, 원자력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967년 이란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제공한 실험용 원자로가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를 계기로 이란은 이듬해인 1968년 핵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결코 핵무기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1973년 이란 정부는 원자력 문제를 전담할 이란 원자력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독의 한 원자력 회사와 테헤란 남쪽 부쉐르 단지에 이 경수로 2기 건설 계약도 합니다. 더불어 국내와 해외에서 과학자들을 양성하면서 빠르게 핵 기술을 습득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무렵부터 미국 주야에서는 이란이 핵 기술을 무기용으로 전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팔레비 왕조의 몰락과 이란 핵 문제 부상.
오늘날 이란 핵 문제의 시초는 1979년 이란에서 벌어진 이른바 이슬람 혁명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성직자인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최고 권력을 잡으면서 사실상 신정 국가 체제로 전환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란과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합니다. There are several hundred young people, mainly students at Tehran University, have taken over the embassy. 특히 미국과 이란은 1979년에 발생한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파국을 맞았고 외교 관계 단절과 함께 양국의 원자력 협력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당초 호메이니는 핵 개발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이란 핵과학자들이 이란을 떠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1980년부터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1988년까지 계속된 이 전쟁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눈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은 핵 개발을 추구했고 이에 자극을 받은 호메이니도 중단했던 핵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재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혁명의 와중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 건설도 다시 추진합니다.
이란의 비밀 핵시설.
1990년대 들어와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거라는 의혹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1996년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이란 압박에 나섰습니다. 결국 2002년 이란 반정부 단체의 폭로로 중부 나타한즈 지역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아라크 지역에는 중수 생산 공장이 있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 속에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2003년 핵개발 유예를 선언하는데요. 하지만 2005년 반서방 강경파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란은 다시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핵개발을 추진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 위협에 맞서서 유엔 안보리 대이란 제재 결의안을 통해서 이란을 압박합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와 핵 협상.
2013년 하산 로하니 이란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란은 보수 강경파에서 중도파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이란과 이른바 P5 플러스 1, 즉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 핵 문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큰 골자는 이란은 핵무기 전용 가능한 개발과 연구를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고 그 대가로 국제사회는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의 경제발전을 지원한다는 거였습니다.
It will make our partners in the region safer. Now, this has been a difficult and a prolonged process.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치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오랜 진통 끝에 2015년 7월 이란과 주요 6개국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른바 이란 핵합의 타결에 성공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이란 핵합의 위기.
우여곡절 끝에 도출한 이란 핵합의는 그러나 3년도 채 못돼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됩니다.
This disastrous deal gave this regime.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몰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이란 핵합의에서 전격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미국은 이란의 최대 자금줄인 원유 수출 경로를 차단하는 등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단계별로 이란 핵합의 무력화에 나서면서 나머지 5개국에 합의 사항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현황.
이란 핵합의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02.8k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미 지난해 이 제한을 어겼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11월 현재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2442.9kg에 이른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순도는 핵무기 개발의 핵심 조건입니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정도를 3.67%의 저농축 수준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7월 이틀을 깬 이래 줄곧 4.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또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의 수와 종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탄즈 지하시설에 있는 1세대 구형 원심 분리기 5,000기를 경제적 목적으로만 가동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에 있는 일부 고성능 원심 분리기의 경우 우라늄 농축은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지난해 고성능 원심 분리기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또 포르도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원심 분리기는 안정 동위체 생산 등 다른 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란은 지난해 11월 포르도 원심 분리기에 우라늄 농축의 원료가 되는 6불화 우라늄 기체를 주입하면서 이란 핵합의 이행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Secretary of Treasury, I am really pleased to be able to nominate Janet Yellen.
12월 1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재무장관으로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옐런 전 의장이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1946년생으로 올해 74살입니다. 학창시절 뛰어난 두각을 나타낸 옐런 전 의장은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한 후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하버드대학교 조교수와 연준 이사회 경제학자,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대학교 교수를 지내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옐런 전 의장은 1994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의해서 연준 이사로 지명되면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연준 부의장에 발탁된 데 이어서 2015년 미국 역사상 여성 최초로 제15대 연준 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친시장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옐런 전 의장은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지명을 받지 못해서 40여 년 만에 처음 단임에 그친 연준 의장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낙점을 받으면서 다시 미국 경제정책의 최선봉에 서게 됐습니다. 새 재무장관에게 주어질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 대유행의 충격에 빠져있는 미국 경제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건데요. 옐런 전 의장은 재무장관으로서 미국의 경제 재건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옐런 전 의장의 남편인 조지 에클로프 박사 역시 경제학자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란의 핵개발 역사와 현재 상황 짚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제니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의장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에벨린 here and thank you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4년 개봉한 영화 Begin Again을 통해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So you find yourself at 오랜 연인이자 음악 파트너인 그레타와 데이브. 데이브가 커다란 음반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둘은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사를 합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데이브가 뉴욕에서 유명해지면서 둘의 사이가 멀어지는데요.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capiche,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ll, you're a total rockstar.
Unbelievable. We don't want anything to stand in his way.
Capiche?
I'm just tagging along.
Babe, we need to talk.
We don't want anything to stand in his way. Capiche? Capiche, 이탈리아어 to understand. 이해하다란 표현을 3인칭 단수를 가리킬 때 쓰는 말로 미국에서 구어적인 표현으로는 이해했니? 혹은 알아들었어? 라는 뜻이 됩니다. Capiche means do you understand? Or got it? 주로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뒤에 알아들었는지 확인차 물을 때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Clean your room now. Capiche? 당장 방 정리하도록 해. 알아들었어? Clean your room now. Got it?
This is a new song for anyone who's
명성 있는 음반 프로듀서로 일하다가 해고된 댄. 어느 날 허탈한 마음에 들른 바에서 그레타의 자작곡을 듣게 되고 그녀에게 음반 제작을 제안하는데요. 회사의 도움 없이 밴드를 결성한 그들은 뉴욕의 길거리를 무대 삼아 진심이 담긴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표현, capiche, 알아들었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ell, you're a total rockstar.
Unbelievable. We don't want anything to stand in his way.
Capiche?
I'm just tagging along.
Babe, we need to talk.
오늘의 표현, capiche, 이해하셨나요?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위저의 Africa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0 flight, the moment when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들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Now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Now when the saints.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광로입니다.
미국은 샐러드볼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그렇게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나는 14살 때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니까 참 한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탐험가, 자 루이스와 클라크가 감행한
기업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John H. Glenn has the town at his feet.
Up Lower Broadway from Bowling Green.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은 나이 78세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서 미국의 국민화가로 추앙을 받게 된 모세스 할머니.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